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세상 물정의 물리학의 저자이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통계 물리학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봤고요. 2부에서는 책의 내용 가운데에서 사람 그리고 예술에 대한 주제들을 뽑아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일단 부모님을 보면 조금 성격이나 이런 거 나타나는 것 같고 네. 요즘에는 그 애완견 키우는 친구들 보면 개랑 주인이랑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네, 약간 주제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친구 상당히 약간 통통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 키우는 강아지도 통통해. 안 나가니까 애를 산책을 안 시키니까. 네. 그리고 약지?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봤는데 손가락 길이에 따라 딸 낳는지 아들 낳는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기사도
뭐
재미있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길면은...
뭐 아들을 낳고 뭐 이런.
네, 남녀효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궁합을 보거나 뭐 혈액형을 보거나 별자리를 보거나 네.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리 띠 되게 많이 보지 않아요? 너랑 나랑 상극이야. 야, 우리 엄마 호랭이랑 놀지 말랬어.
애기는 뭐 4년 차니까 우리는 궁합 안 봐도 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의 성격이라 기질이 워낙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단순한 어떤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맞는 그런 시도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표정이라든가 말씨를 보면은 아 이분은 대강 어떤 성격일 것이다라는 게 맞아요.
대강 생각했는 게 맞는 거
그죠 그죠.
맞아, 맞아,
맞아,
예.
오늘 교수님을 처음 뵙고는 아 정말 공부 잘하셨겠다.
그건 칭찬처럼 안 들리나.
네네. 아 신중하시겠다 성격이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종종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맞아.
정민 씨 그거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조금 많이 진짜요? 많이 믿었었는데 이 책 보고 났더니 네. 난 좀 약간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는 왜 야 너 니네 니 혈액형은 천재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AB형이거든요 제가. 예. AB형에 대한 얘기는 안 좋으면 굉장히 안 좋고요 좋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라서 좋은 얘기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정민 씨 천재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AB형.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구영희 아나운서는 혈액형은
저요? 네. 저는 뭐 책임감이 강하다, 네. 성실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A형이고요. 예. 소심하다 내지는 뭐 뒤끝이 있다 쉽게 상처받는다 네. 이런 그 단점을 갖고 있는 A형이기도 한데 아하.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교수님 무슨 네. 형이에요?
저는 A형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A형이죠.
뭐 소심한 A형이라서 시작한 연구가 혈액형에 관한 건데 여기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연구하신 계기가 있었죠?
뭐 당연히 전 물리학자고요. 제 주변의 과학자들은 사실 아무도 안 믿어요. 혈액형이 성격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믿는데 근데 집에서 집사람이랑 저녁 먹으면서 뭐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 집사람이 그 혈액형 얘기를 하면서 네. 혈액형이랑 성격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도 물리학자 와이프가 어떻게 혈액형하고 성격이 관계가 있는지를 믿을까. 그래서 네. 그러다가 네.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하면 어떤 자료들을 충분히 모으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 부인이 던진 말에 아 요거 연구 주제로 바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역시 그렇죠, 예. 학자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저런 얘기하는 건 좀 답답하긴 하네요.
말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네네. 뭐 네. 과학적으로 보려고 한 거죠.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거예요?
처음 생각했던 거는 결혼한 두 부부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보면 만약에 혈액형이 성격이 관계가 있고 성격은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결혼한 두 남녀의 혈액형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죠. 뭐 A형을 서로 좋아하거나 A형을 싫어하거나. 그래서 거의 400쌍 정도 되는 부부의 남자 혈액형, 여자 혈액형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커다란 표를 만든 거죠. 그리고 네. 각 표에 이제 그 테이블에 숫자들을 다 조사해서 적고 그 숫자들이 정말로 이제 무작위적으로 결혼했을 때 예측되는 숫자랑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남녀의 네. 혈액형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심리학과에 계신 교수님의 부탁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MBTI라는 심리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리검사지에 맨 마지막에 혈액형을 적어주세요라는 문항을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MBTI 검사 결과가 있고요. 그 결과가 이제 혈액형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제가 원래 예측했던 일단.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어떤 거?
바로 남자 B형이었어요.
B형 남자. 아 맞아.
영화도
나왔었어요. 맞아.
B형 남자만 맞아. 혈액형하고 성격이 좀 관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혈액형하고 성격이 정말로 관계가 있다면 그 결과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A형 여자는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없고 뭐 AB형 남자도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없는데 왜 하필 그때 우리 사회에서 얘기가 많이 됐던 B형 남자만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가 있게 나왔을까라고 네. 생각하면 당연히 사실 MBTI라는 그 테스트가 심리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걸로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그 답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문항에 답을 적을 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MBTI를 통해서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할 때는 어떤 그 나쁜 게 있을 수 있냐 하면 자기가 실제 자기 성격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자기 성격은 이럴 거다라고 믿는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그 심리 검사 MBTI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B형 남자가 근데 실제로 어떻길래 같게 나왔다는 오해를 받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B형 남자 하면 약간 좀 뭐 좀 하자 뭐 이런
그래요?
뭐 그 남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남성상이 예 약간 그런 게 B형이라서
그런 건가요?
까칠한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B형 남자 되게 까칠한데 지 여자한테만 잘해줘. 막 이런 거 애들이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혈액형. 그러니까 B형 남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취급받는 게 좋기 때문에 믿어서 그런 성격이 된다는
좋은 건지 아니면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정형화된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유형에 아 내가 B형 남자니까 나도 저걸 거겠지라고 판단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스스로 학습이 되어야 되겠네요.
하지만 그 경우만 빼면은 혈액형과 성격은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맞죠.
네, 혈액형하고 성격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 뭐 세계적으로 유난스럽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잖아요.
맞아, 맞아, 일본.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예요.
왜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이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런 말들이 일본을 통해서 수입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사실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라는 걸 주장한 분의 어떤 글들을 보면 그 근거가 굉장히 약해요.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그분이 한 뭐 프로야구 팀을 조사해 봤더니 뭐 30명 선수 중에 특정 혈액형이 조금 더 많다더라. 그분의 결론은 따라서 어떤 혈액형은 야구를 잘한다. 그렇게 아주 약간의 표본 조사를 갖고 너무 일반화된 결론을 내려서 전혀 그 모든 과학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분이 이야기한 어떤 근거가 전혀 그 성격과 혈액형의 관계가 있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엔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액형 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혈액형의 네. 검사를 통해서 외국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 혈액형 모르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심지어 예.
맞아, 맞아,
별로
맞아.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꼼꼼하신 그 성격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A형의 성격을 본인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그런 것도 같긴 한데요. 재밌는 게 제가 네. 이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집사람이랑 저녁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연구가 그 촉발되게 된 계기잖아요. 네. 그래서 논문을 쓰면 논문의 맨 뒤에 네. 그 감사의 글을 짧게 적는 아,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심지어 논문까지 쓰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아,
논문 썼어요. 이거 논문 썼어요. 네. 감사의 글에 이제 와이프 이름을 넣으면서 네. 그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네. 넣고 네. 나중에 논문이 출판된 다음에 이제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씩 웃으면서 아이고, 얘 A형이니까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저녁 시간에 어, 말을 들었던 거 아직도 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유, 혈액형하고 성격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네. 논문을 부인에게 헌정했으나 맞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논문 중에서 아내 이름이 들어간 게 유일하다고 네, 또 고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논문을 쓰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게 그때그때 네. 좀 달라요. 어떨 때 이제 막 관심이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아,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연구는 그거였어요. 그 제가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의 판매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까.
아,
제가
재밌는데요?
이제 자료를 모아서 봤는데 그것도 좀 재밌어요. 네. 그 과학책은 가장 최대 판매량이 된 다음에 그 판매량이 최대 값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우리가 보통 반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과학책은 한 8주 정도고요.
아.
소설책 중에 아주 정말로 많이 팔리는 소설책 말고 과학책 정도 되는 그 정도 판매량을 갖고 있는 소설책은 반감기가 4주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도 그냥 그때 궁금하면은 아. 이것저것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럼 열심히 생각하고 계시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반감기 길 것 같습니까? 본인의 책이?
근데 제 책도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네, 제 책이 다시.
알겠습니다. 네. 혈액형의 예에서 보듯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나 통념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태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세상 물정의 물리학 읽고 싶은 분들 지금 내드리는 퀴즈에 참여해 주세요.
이것은 수혈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 의사들은 안전한 수혈 방법을 찾다가 사람들의 피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구하던 란트 슈타이너는 1901년 사람의 피를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A, B, O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 해엔 AB형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만 김범준 교수님이 연구해서 보듯 이것과 성격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죠? 보기까지 드립니다. 1번 체질량 지수, 2번 시력, 3번 혈액형.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동아시아에서 펴낸 세상 물정의 물리학 보내드릴게요. 더 필름입니다. 난 A형이잖아.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에서는 세상 물정도 아는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의 세상 물정의 물리학, 우리 몸과 관련된 주제들을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생명체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엉뚱해요. 사람하고 물고기,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근데 왜 계산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물고기의 체질량 지수 있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것도 네. 저녁 시간에 식사하시다가
비슷해요.
굴비를 네. 먹다가 네.
맞습니다. 작은 물고기하고 큰 물고기를 만약에 주변에 아무런 비교 대상이 없이 사진만 딱 보여주면 네. 이게 정말로 10cm짜리인지 뭐 1m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죠. 맞아.
작은 거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커 보이는 거고요. 네. 큰 물고기 작게 보여주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을 비교하면 체형 자체가 달라요.
아하.
그래서 사람과 물고기의 그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물고기는 만약에 물고기의 길이가 두 배가 되면 그러면 물고기의 전체 몸의 부피는 2의 3승이 돼서 8배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물고기의 몸무게는 8배가 돼요. 키가 두 배가 되면 몸무게는 8배. 근데 사람은 키가 두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몸무게는 8배가 아니라 2의 제곱이니까 4배밖에 안 돼요.
네.
키가 크면 그 키 때문에 똑같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덜 늘어나죠.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통 어떤 모델들 있잖아요. 네. 모델들은 키가 크잖아요. 사람은 키가 크면 다 날씬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물고기는 크다고 해서 날씬한 건 아니죠. 다는 아니고요. 표준적으로요. 그리고 작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통통하고요.
아, 예,
그게 사람하고 물고기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물고기하고 사람의 체질량 지수 계산법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돌 전에 있는 아이들의 체질량 지수 계산법은 또 물고기랑 같이 계산이 된다고요.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건
이해를
제가
해야 되죠?
먼저 그 어떤 이론을 만든 다음에 결과를 얻은 건 아니고요.
네.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본 거예요.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네.
이때는 마치 물고기처럼
어머나.
그 또래 아이들은 키가 두 배가 되면 몸무게가 여덟 배가 되는 바로 그거를 똑같이 물고기가 따르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죠. 왜 그럴까?
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가 돌 정도가 되면 우리말에 돌덩 나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예, 예.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걷는다는 것이 기는 것에 비하면은 그 중력에 거슬른 방향으로 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역학적인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키가 위로 그 크고 애가 그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걷기 위해서는 몸무게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해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 이전과 돌 이후에 그 체질량 그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뭐 돌 전에는 사실 물고기인 거죠.
그렇구나. 사실 뭐 양수 속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
물고기 쪽으로 돌 전에는.
그래서 그 고래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고래는 어떨 것 같아요?
포유류니까 고래도 사람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고래는 물 속에 살잖아요.
아.
그래서 고래는 보통 물고기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 가장 뚜렷한 것은 역시 뭐 뇌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인지 그 크기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량도 무척 크군요.
예, 그렇죠. 보통 성인의 뇌 질량은 1.5kg 전체인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게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 소비량의 20%를 사용해요. 그리고 왜 그러면 동물이 뇌가 필요할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식물은 뇌가 필요 없잖아요. 뇌가 있는 식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움직이지 않는 동물의 경우에는 뇌가 필요 없는 동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재미있게 책에서 읽은 것은 바로 멍게인데요.
어허.
멍게는 나중에 성체가 되면 바위에 붙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바위에 붙기 전에는 움직여 다닌대요.
네.
그러니까 움직여 다닐 때에는 뇌가 필요하고요. 마치 남산 위에 저소나무처럼 딱 한 곳에 고착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뇌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멍게가 이제 바위에 고착하자마자 하는 일이 이제 쓸모없게 된 뇌를 자기가 양분으로 사용해서 없애버린대요. 그만큼 뇌는 동물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기관이에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뇌가 큰 이유가 사람을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 그것도 바로 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보통 뇌는 뭐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결코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물리학자들이 얻은 그런 결론은 아니고요.
네.
뇌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사람이 지금과 같은 뇌 구조를 갖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아주 하등 동물로부터 이렇게 점점 진화를 통해서 현재의 뇌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떻게 진화했냐면 우리 뇌의 맨 안쪽에는 아주 오래전에 정말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진화를 하면서 그 위에 뇌의 새로운 부분들이 이렇게 얹혀진 형태로 뇌가 발전한 거예요.
약간 그 양파, 까면 까도 양파 이런 것처럼 뇌면 뇌도 뇌네요.
비슷한 비유인데요.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거를 그 아이스크림 콘에다가 아이스크림 얹을 때 하나씩 하나씩 위에 얹어요.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 뇌의 아주 안쪽에는 이제 파충류 우리 선조가 파충류 일대 만들어졌던 뇌도 있어요 안에. 근데 파충류도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시각 중추가 그래서 우리 뇌 저 안쪽에도 시각 중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 주된 시각 중추는 사실 최근에 만들어져서 뇌 바깥 부분에 있는 시각 중추를 갖고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뇌 바깥 부분에 있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시각 중추가 고장이 났어도 네. 저 뇌 안쪽에 있는 파충류 때 만들어졌던 시각 중추는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 중에 어렴풋하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저 안쪽에 있는 파충류 때 만들어진 뇌를 이용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만약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파충류의 시각 중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파충류부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대사하거나 뭐 그 움직임을 만들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것들이 아주 하등 동물들이랑 정말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 다르지 않습니다.
어쩐지 뭐 이구아나나 도마뱀 이런 애들 보면 남 같지 않고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내 속에 파충류가 있었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의 뇌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파충류의 시각 중추라든가 뭔가 그 기본적인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거 말고도 네. 우리가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뇌는 그 머릿속에는 신경세포라는 특정한 세포가 있어서 네. 그 세포가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신경세포의 전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그런 펄스 형태의 전기 자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그게 뇌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가 이렇게 그 전압이 갑자기 플러스로 올라가는 걸 뇌신경세포가 발화한다라고 부르는데 네. 그 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한 10밀리세컨 정도가 돼요.
엄청
짧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만든 컴퓨터 CPU는 요새 뭐 기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사람의 신경세포 하나보다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 처리하는 속도가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아주 느려요. 그리고 또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신경세포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신경세포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요. 어떨 때는 정보가 왔는데 발화를 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지 않았는데 발화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제멋대로 발화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정보 처리를 아주 고차원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네. 뇌 구성 자체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만약에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짐작이 되기도 하고 예, 예. 그렇지 않은데 구형 컴퓨터를 보는 듯한 지금 말씀으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인간과 뇌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하기 전에 정미 씨가 밑줄 그은 문장이 있다고요.
네. 이제 뇌 얘기를 하면서 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보시면서 김봉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글 쓰신 게 있는데 네. 참 어쩜 이렇게 아니 과학자가 어쩜 이렇게 글도 잘 쓰지 감성적인 글도 잘 써 이러면서 막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줄 그은 문단이 있어서 네. 한번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별의 먼지다. 우리는 별의 먼지라는 것을 자각하는 별의 먼지다. 우리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에 파충류가 산다는 것. 그리고 어제 먹은 오징어의 신경세포가 내 머릿속 신경세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낸 뇌를 갖고 있다. 이런 깨달음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네, 우리는 별의 먼지라는 것을 자각하는 별의 먼지다. 네,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와 사람의 몸과 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통계 물리학으로 보는 인간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범준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술 작품을 보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예술 작품 안에 어떤 것이 있길래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장난삼아 해본 것이 뭐냐면 그 진달래꽃이라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시가 있잖아요.
네.
그 시에 있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막 섞은 거예요.
네.
막 섞은 다음에 보여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런 글자들로 이루어진 그 시도 아니죠. 그 글자들의 모임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답게 감상하는 미술 작품도 요새는 다 컴퓨터 파일로 돼 있잖아요. 컴퓨터 파일로 바꾸고 파일 안에 한 픽셀을 잡아서 그것들도 막 섞어 보면 마치 뭐 고장난 텔레비전이 지지직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처럼 보일 텐데요. 그것도 당연히 어느 누구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결국 그 예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성 요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예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네.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조화로움을 우리가 그런 경우에 예술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던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저는 정말로 존경스러운데요. 왜 그러냐면 그 김서울의 진달래꽃을 이루는 그 숫자 그 글자들을 막 섞어서 그냥 흩뿌리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진달래꽃이라는 그 아름다운 시를 만드는 것이 우연히 그 막 글자들을 흐트렸는데도 진달래꽃이 딱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 작아서 이거는 뭐 우연으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는 게 예술가들이라는 게 제가 존경스러운 이유가 이분들이 이런 어떤 우주적인 규모로 엄청나게 작은 확률로 가능한 것들을 정말로 구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생각해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 맺음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정말로 구현한 것과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실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인상적으로 보는 것이 그 인상파 화가의 그림들인데요. 인상파 화가의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은 확대하고 확대하고 해서 작은 일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그리지를 않아요. 뭐 모네의 아르장퇴유 부근의 개양개비꽃이라는 것이 제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그 그림을 보면 제가 또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난을 해봤냐면 그 그림 파일에 한 위치를 잡고 그 주변 위치에 픽셀을 뭐 한 10개 정도로 모아서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놓으면 약간 흐릿해 보이거든요.
그 픽셀을 잡아서 한다는 네.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 파일이라는 것이
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 뭐 1,1이라는 위치에는 빨간색, 네. 뭐 1,2에는 무슨 색
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점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 점 하나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막 바꿔보는
아. 그렇죠. 막 이제 섞어보는
예.
거군요.
그게 섞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과정이고요. 지금은 아주 정량적으로 흐릿하게 한다는
아.
것은 한 점을 잡고요. 그 점 주위에 있는 다른 점들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한 점에다 찍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그 초점 안 맞는 안경을 쓴 것처럼
네.
그림이 흐릿하게 돼요.
흐릿하게. 아.
그런데 흥미롭게도 인상파 화가의 그림은 그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져서 만든 다음에 보여줘도 우리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반면에 아주 그 전에 있었던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얀 반 아이크라는 사람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네.
이 그림은 한 픽셀을 엄청나게 정교하게 그린 그림이라서
아.
이 그림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흐릿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을
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상파 화가는 그래서 그 미술 작품을 그림 그릴 때 이미 우리가 받는 사람들이 인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우리가 그 인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예술 작품들 같아요.
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르장테의 부근의 계양비기꽃. 저희 잘 모르는 그림들이고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연에서 지금 김범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얀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그리고 모네의 아르장테의 부근의 계양비비꽃 작품은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아,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네.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적으로 뭐 관계 매짐에 대한 말씀도 쭉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계 매짐의 플랫폼이란 것을 가지고 시 작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술 작품이라든가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연상되고.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청각 예술, 음악도 통계 물리학으로 연구가 혹시나 가능할까요?
그건 뭐 픽셀 접을 것도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실 제가 했던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통계 물리학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연구했던 거를 한두 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이라는 게 결국 그 우리 귀에서는 귀에 가해지는 압력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하면 그것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도 해요. 그게 뭐 요새는 뭐라고 하죠? 음악의 지문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음악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것보다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보가 있고요. 그 악보를 요새는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냥 음악을 플레이를 해줘요.
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들으면은 묘하게 좀 아름답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정말로 악기를 갖고 손으로 연주할 때는
예.
컴퓨터가 연주하는 거에 비해서 각각의 음표의 박자를 조금씩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어긋남의 정도가 어떨 때여만 사람들이 음악을 아름답게 느낄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실제 응용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악보를 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음악을 플레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전에는 아주 정확하게 음을 재생하도록 했다가 이제는 사람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하듯이 마찬가지로 일부러 오차를 주는 거예요.
어허.
컴퓨터가 음악을 플레이할 때도 정확한 박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 벗어나게. 그때 그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느낄까라는 것도 연구 주제가 돼서 그 오차의 확률 분포 함수가 어떤 꼴이어야 되느냐 뭐 그런 네.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별걸 다 연구하는 남자.
그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이제 돈을 이체하거나 전화기로 이렇게 텔레뱅킹을 하려고 하면 구영희님께서 김범준님께 64,000 이렇게 평소에 녹음을 사람처럼 해놓은 게 있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들어간 거 되게 어색하게 들릴 네. 때가 있잖아요. 요것도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컴퓨터가 재생을 하지만.
아니 그새 어떻게 또 그걸 생각을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아유, 정미 씨 없었으면 어떡해.
너무 재밌는데요.
네. 예술 분야에까지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예술에 관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꾸준한 관심 계속 갖고 계신 건가요, 교수님?
예, 관심은 많이 있어요. 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뭐 예술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철학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그런 다양한 방면에 관심은 많은데요. 뭐 사실 어떤 아마추어 같은 관심이죠. 제 본업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 본업은 물리학입니다.
그 되게 대명제라 그래야 되나요? 요거를 이제 이 결과를 이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요걸 잡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거 보시다가 종이컵을 5개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몸이 해롭지 이런 것도 하려면 되게 많은 사람 비교 대상군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 아까 전에 400상의 부부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런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뭐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인터넷에 그때 홈페이지를 열고 네. 사람들한테 거기에 접속해서 숫자를 채워달라고 했는데 정보를 그런데 네. 사실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뭐 수업 들어갈 때마다 돌리고
한 장씩
뭐 강연할 때도 돌리고 뭐 그래서 한 400상 정도 모았었죠.
네.
사실 데이터를 얻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점점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네.
정부에서도 최근에 어떤 공공 데이터를 오픈하려는 시도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네.
이제 연구에 활용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지금보다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자연과학자로서 이제 사회를 바라보시는 융합의 테이블 위에 계시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이랑의 그 만남이 잦으세요? 아니면은 사회과학 쪽의 분들도 많이 만나시죠?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학회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당연히 한국물리학회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다 물리학자예요.
아, 그래요?
그거 말고 최근에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회가 한국복잡계학회라고 있어요.
네.
오늘 앞에서도 네, 복잡계 네,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아, 뭐.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계시는 거군요.
그 경영학 뭐 그쪽 분들도 있고요. 네. 사실 물리학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쪽이 그 제가 전공하는 통계물리학 쪽인데요. 통계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도 말씀드리니까 좀 약간 이상한 물리학자처럼 보이시지만 저하고 비슷하게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 해요. 뭐 최근에는 무슨 조선왕조실록 연구한 통계물리학자도 있고요.
아, 네.
또 카이스트의 정화영 교수님 그룹에서 했던 연구인데 그거는 저기 그 과거에 미술 사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
그런 걸 말씀 아까
재밌네요.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 파일들을 다 분석해서 네. 그게 뭐 바로크 로코코 거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다양하고 네, 재미있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세상 물정의 물리학 복잡한 세상을 톡톡 튀는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풀이한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과거 의사들은 안전한 수혈 방법을 찾다가 사람들이 피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란트 슈타이너는 1901년 사람의 피를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A형, B형, O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체질량 지수, 2번 시력, 3번 혈액형.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김범준 교수의 사인이 담긴 세상 물정의 물리학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같이 걸을까? 오늘 김범준 교수와 세상 물정의 물리학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통계 물리학으로 보는 인간과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끝으로 책 내용 가운데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에게는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데 물리학 모형만 알면은 누구든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귀가 솔깃한데요. 그렇습니까?
아, 이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물리학 모형만 알면 누구든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물리학을 알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펀드 매니저도 어차피 돈을 잘 못 본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자신 없는 목소리가 되시더니 그렇게 고백하시네. 네, 물리학자로서 주식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조사와 연구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래도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찾아낸 전략은 간단한데요.
네.
장기 보유 전략이라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부르는 전략이에요.
네.
뭐냐 하면 주식을 사시고요. 그 주식을 장롱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열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렇게 한 자기 뭐 아들, 딸 세대 지나고 한 손자들한테 열어봐라.
아.
그리고 그때 팔아라.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 올랐는지 내렸는지 체크하지 말까요?
예. 그게 너무 조바심을 내면 이제 네. 조금 올라도 팔게 되고 조금
맞아,
떨어져도
맞아.
뭐
맞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의 역사를 보면 과거까지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미국 주식 시장으로 생각하면 뭐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장기 보유가 가장 훌륭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조심할 게 하나는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주식을 샀다가 그게 망할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롱에 넣고 손자한테 물려주면 사실 너무 위험하고요.
네.
그 주식을 사신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들은 거의 망할 확률이 적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실제로 글쎄요. 뭐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주식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의 총액이에요. 그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은 큰 회사라서 사실 1년 안에 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글쎄요. 한 100위? 정도 되는 회사 주식을 이거 어쩌것 골고루 사신 다음에 그거를 회사에? 그냥 갖고 계시고 네. 1년 뒤에 비교해 보는 거죠. 혹시 작년에 100위 안에 들었는데 금년에 빠진 회사가 있나. 그럼 그 회사들은 이제 다른 주식으로 바꾸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최소한 과거 상당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앞으로도 그럴지는 사실 그건 모를 일이에요. 네. 뭐 우리나라 경제도 뭐 불황에 접어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100%에 드는 주식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돈 먼저 모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그래 맞아요. 맞아. 네,
네. 그 연관해서 그 뉴욕에 대한 글도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아, 예, 그 얘기도 예. 흥미있더라고요.
그건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과거 인디언이 맨해튼 땅을 팔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맨해튼 땅이 그 가격이 오른 것하고 네. 그때 주식시장과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을 비교하면 땅값보단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책을 보니까 뭐 어려운 물리학 용어를 쉽게 바꿔 쓰는 노력이 엿보여서 저는 사실은 그 아나운서로서 정말 반가웠어요. 대중을 위한 배려 차원이신가요? 아니면 이해도 훨씬 쉬울 것 같고요.
많은 학술 용어들이 우리가 왜 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사실 처음 배울 때 그 학술 용어로 배웠고 그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거지 그 용어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그 뉴턴이 발견한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그걸 우리말에서는 최근에 교과서 아직까지도 만유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한자 용어에서 만유라는 것이 뭐 모든 곳이다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만유. 그런데 네. 만유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만유인력의 네. 만유 말고는 살면서 한 번도 만유라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똑같은 한자어라도 보편이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리학 저와 같은 사람은 만유인력 대신에 보편적인 중력이다 해서 보편 중력으로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처음 어떤 새로운 과학 용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하고의 어떤 유사나 유비를 이용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만유보다는 보편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그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단어부터 걸리면 네, 어려워지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건 저희 과학자들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네. 많이 쉬운 용어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책 읽으면서요. 그 우리 매개 중심성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균 전파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가 서울이다. 아니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인데 더 이상 서울에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이래서 약간 그러니까 사람이 서울에 많이 거쳐가기 때문에 병원균도 서울이 예, 제일 먼저 예, 퍼지겠네 그렇죠. 이런 예, 뜻으로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야. 예. 그럼 제일 먼저 해독제도 제일 먼저 그쵸, 서울에서 예, 퍼지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또 막 보니까 물리학자가 우주 보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물리학자가 셋을 못 센다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막 조사하자 조사하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물리학자들이 아주 정확한 이론의 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네. 입자가 하나일 때는 이해하는 게 쉽고요. 입자가 두 개일 때는 사실 입자가 하나인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자의 숫자가 세 개만 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태양과 지구와 달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세 개는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임에서 지구와 태양과 달이라는 세 개의 천체가 지금은 안정적으로 뱅글뱅글 잘 사이좋게 돌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안정적일까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구가 지금 사이좋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갑자기 뭐 몇 년 뒤에 지구 근처에 어떤 그 그 소행성이 지나가고 그 소행성의 영향 때문에 지구의 궤도에 변화가 생기면 네. 지구가 갑자기 태양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세계만 돼도 물리학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론의 틀로 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네.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더욱더 복잡해질 텐데 이럴수록 세상을 좀 다각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물리학자뿐 아니라 사회학자도 세상을 보고요. 뭐 경제학자도 세상을 보고 뭐 많은 뭐 일반 사람들도 세상을 보고요. 그렇게 서로 똑같은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할 때 앞에서 집단지성 말씀도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EBS FM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지만 저는 물리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근데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이라고 해서 많은 그 과학이 아닌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본 세상과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과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이 어떨 때는 굉장히 경이로울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밤하늘에 나갔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빛의 그 별의 빛이 막상 그 별을 떠났을 때는 지구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별빛 하나를 보고 있을 때도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저 별빛이 얼만큼 멀리서 왔는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별을 볼 때 느끼는 아름다움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변에 뭐 물리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도 있을 텐데요. 너무 이상한 괴짜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물리학자도 별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물정 도 아는 물리학자 덕분에 우리도 세상에 녹아있는 통계 물리학과도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남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수혈에 대한 연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혈액형이었습니다.
오늘 1부 2부 퀴즈 정답자로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최정준 교수의 고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인문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곡으로 김동률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